악마는 없다. 인간이 악마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본떠 악마를 창조해냈다. 그래서 악마는 하늘에도 땅 속에도 어두운 숲속에도 살지 않는다. 악마가 숨어 있는 곳은 늘 사람의 컴컴한 마음속이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누구게요? 너가 선생님?
악마와 신.
맞습니다.
그죠? 네, 예. 다 들어있어요, 우리.
예. 자, 고전 읽기 시작됐네요. 네. 안내해 드립니다.
네, 고전 읽기 참여 방법. 문자 참여는 우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 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 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 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연 선물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뮤지컬 셜록 홈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기다리는 금요일 오후가 됐어요. 자, 저희가 지금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함께하고 있죠.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을 이 러시아 로망스 번안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김용우가 노래합니다. 나 홀로 길을 걷네.
공평함, 그리고 우리에게 부과된 권리와 자유를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사이에서 생기는 사회적 부조리, 과연 무엇이 정의일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고민하게 만드는 소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지금 마지막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달려왔는데, 일주일이라고 해야 되나? 월요일부터, 지금 오는 금요일까지 했죠.
그렇죠. 5번째죠.
예,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 거듭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법이 과연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줄 수 있는 걸까?
네.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이제 이 소설 속에서는, 법을 대신하는 인물로서 뽀로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네,
뽀로삐리가 나오고
예심 판사였죠.
그래, 예심 판사였죠. 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가 나옵니다.
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죄고 또 그 벌은 어떤 것일까라는 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항해해 오게 됐던 것이죠.
자, 오늘 결말을 지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전 읽기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고품격 퀴즈 내드릴게요. 재화벌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선한 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발에 입을 맞추기도 했던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1번 두니아, 2번 소니아. 아, 이거 헷갈리겠는데요. 이 둘이 자매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뒷글자가 똑같이 냐로 끝나네요.
그렇죠.
네. 네. 라스콜린 리코프가 발에다 입을 맞췄던 그녀는 누구일까요? 1번 두냐, 2번 소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푸른숲 주니어에서 나온 재와 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어제 그 루진이라는 나쁜 남자가
네.
우리 소냐에게 정말 무고죄를 뒤집어 씌웠죠.
그렇죠. 모욕을 예. 했죠.
예.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냐는 현장에서 얼마나 모욕스러웠겠어요. 정말.
잘 풀어졌지만.
예, 잘 풀어졌지만 그 자리를 팍 차고 나가버렸죠.
네.
예, 그런 순간 라스콜리 니코프는 소냐를 쫓아가게 됩니다. 낭독으로 이어봅니다.
그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어차피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기만 할 텐데 혼자서는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당신과 나누러 온 건가? 당신은 이렇게 비열한 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여기로 온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저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다고? 그럼 다 얘기해 줄게요. 어머니는 거의 빈털털이에요. 내 누이는 가정교사를 해서 돈을 벌었고요. 두 사람은 나한테 모든 희망을 걸었죠. 그런데도 끝내 학비를 대지 못해서 그만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10년이나 20년쯤 후면은 교사나 관리가 돼 연봉을 1000루블 정도는 받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가진 걱정으로 바짝 말라버릴 거고 누이는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노파의 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새 인생을 살자고. 이게 전부예요. 말을 마친 그는 맥이 빠진 듯 고개를 떨구었다.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를 한 마리 죽였을 뿐이에요. 쓸모없고 추잡스럽기만 한 일을.
사람한테 일하냐?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학비는 어머니가 어떻게든 보내주셨을 거고 생활비는 내가 벌 수 있었을 테니까요. 라주미인도 그렇게 일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미처럼 방에 틀어박혀서 공상만 했죠. 나스타샤가 먹을 걸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으면서요. 이제 알았어요, 소냐. 강한 자만이 권리를 갖는 거예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권력은 허리를 굽히는 자만이 주울 수 있는 거죠. 왜 이토록 불합리한 세상의 꼬리라도 흔들어보려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그게 다라고요.
그런 말 말아요. 하느님께서 벌을 내려 당신에게 악마를 보내신 거예요.
나는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오로지 나 한 사람을 위해 그 노파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평범한 인간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어요. 노파에게 간 건 단지 그걸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대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 노파를 죽인 건 악마였어. 내가 아니라고. 이제 나를 그만 내버려둬. 그는 격렬한 고통에 사로잡혔다.
이렇게나 괴로워하는군요.
소냐가 탄식했다. 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일어나세요.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서 당신이 더럽힌 땅에 입을 맞추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느님이 당신을 거듭나게 해주실 거예요.
자수를 하고 감옥에 가라는 건가요? 그렇게는 못해요.
고통으로 속죄해야 해요. 그렇지 않겠다면 이제부터 뭘 믿고 살아갈 거죠? 어머님은요? 당신은 가족도 이미 버렸군요. 하느님, 어떻게 사람을 떠나서 살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소리 말아요. 내가 왜 사람들 앞에 서야 하죠? 난 그들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다들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착하고다만 믿는 비열한 자들이라고요.
안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괴로워질 거예요.
익숙해지겠죠. 내가 여기 온 건 경찰이 곧 나를 체포하러 올 거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맙소사.
소녀가 겁에 질려 외쳤다. 감옥에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놀라는 이유가 뭐죠? 나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감옥에 가긴 가겠죠. 사정이 없었다면 오늘 갇혔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좀 지나면 풀려날 테니까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놀라지 않도록 무슨 썰을 써야 할 텐데. 그런데 소냐, 내가 감옥에 간다면 면회 와주겠어요?
물론이죠. 가고 말고요.
두 사람은 폭풍이 지나간 텅 빈 바닷가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슬픔에 잠긴 채 나란히 앉았다. 그는 소냐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꼈다.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있다니. 이상하리만큼 쓰리고 아릿한 기분이었다. 그가 소냐를 찾아온 것은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소냐를 만나면 자신의 고통을 덜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마음이 온통 자신에게 향해 있음을 느끼자 여기에 오기 전보다 더 불행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재화벌 중에서요, 선생님, 지금 낭독했던 부분이 가장 솔직한 말, 그리고 이 라스콜리 니코프가 제대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결정적인 이 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냐면은 학비를 대기 위해서 그 노파를 죽였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 금요일에 와서는 사실은 학비는 엄마가 보내줬어도 됐다. 뭐 두냐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라즈민한테도 이렇게 같이 과외로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도 하고. 예.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뭐 벌 수도 있었다. 생활비도.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와 기준에 대해서 한 사람의 견해를 좀 들으면
예.
이제 마지막 판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 정의와 정의가 아닌 것 사이를 구별하는 좋은 이제 바탕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서양 우리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 맹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양해왕의 케이스를 놓고
그렇죠.
한번 했는데 서양의 정의에 대해서 기준을 세웠던 사람 중에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의 이제 정의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전까지의 정의론은 서양의 정의론은 대부분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평한 일이라고 그러면
네.
소수의 사람들의 불행이나 희생도 의미가 있다.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공리주의적 결과에 이제 치우쳐 있었는데 존 롤스가 이후에 이 하버드 대학의 정치철학과 교수였는데 정의의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평등의 원리예요. 공평해야 된다. 정의의
그렇죠.
기준은 공평해야 된다.
그렇죠.
너에게도 공평하고 나에게도 공평해야 된다. 그런데 다수에게 공평해 보이지만 소수를 희생시킨다고 그런다면 이게 공평한 것이냐라고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공리주의적 입장에 서 있는 이 원칙, 정의의 원칙은 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정의의 원리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기회균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주라고.
똑같이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제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네.
보게 되면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용인되려면
예.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때만 용인될 수 있다.
네.
이 기회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 수혜자가 누구냐? 그러면 미숙년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 수준에 머무르는 계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 너무 복잡하게 가기 전에 우리 다시 돌아옵니다. 라스코리니코프나,
네.
소냐나.
예.
이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은 우선 최소 수혜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예. 수혜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존 롤스의 정의론에 의해서 봤을 때도
네.
정의에 합당하다. 그런
정의에 해당된다.
자, 이제 라스코리니코프가
예.
최소 수혜자들에게 정의가 돌아가기 위해서 기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 착취하고 있는 이 노파를 죽였다 그랬을 때
예.
이건 과연
정의냐?
정의냐? 정의롭지 않은 것이냐? 선생님, 우리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선생님 네. 지금 앞서서 말씀했던 건 좀 어렵다 이랬는데 뒤로 싹 들어와서 이제 죄와 벌에 딱 대입을 시키니까 그제서야 좀 알아듣겠네요.
그죠? 그제 이제 이게 이제 네. 중요한 대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지금 소냐의 발밑에 키스를 하지만
네.
머리는 여전히 나는 이를 죽였다.
그러네요.
내가 죽여야 될 사람을 죽였다.
예.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소녀가 네. 이제 가서 벌을 받아라고 했는데 그래 그러마 하면서도 다 그렇지만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허무주의적 초인주의 같은 게 있는 거죠.
좋습니다. 네. 예, 여러분도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포르필이라는 사람이 이 주인공을 자꾸 조여들어가고 있는 순간 엉뚱한 사람이 와서 자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라스콜리니코프는
벗어났죠 이제.
이제 네. 이젠 정말 완전 범죄 됐다 이랬는데 이 포르피리가 다시 찾아옵니다.
당신은 자부심이 아주 강하고 감수성도 뛰어납니다.
논문도 그런 열정에서 나온 거겠죠. 나는 당신의 논문을 무척 좋아합니다. 비록 불합리한 몽상의 결과 같기는 하지만 순수한 열정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때 알았죠. 이 사람은 뭔가 저지를 사람이다. 내가 가택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실은 했습니다. 당신이 벙에 걸려서 지금 앉아있는 그 소파에 누워있을 때요. 방 안을 이잡듯이 조사했지만 헛수고였어요. 그러나 나는 만일 당신이 범인이라면 언젠가는 스스로 나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당신이라면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을 의심한다고 라주미인이 떠들어댔던 것 기억하나요? 실은 당신을 자극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를 부추겼어요. 라주미인은 흥분하면 이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가장 대담했던 건 식당에서 자묘 토로를 만났을 때였어요. 진짜 범인이라면 대단한 투사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노파의 집에 가서 초인종을 울린 얘기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거다! 이거다 싶었거든요. 낯선 남자가 당신더러 살인자라고 했을 때는 한마디도 못했죠. 그때 당신의 표정을 볼 수만 있다면 1000루블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러니 내가 의심을 해도 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찾아왔을 때 니콜라이가 왔던 일 기억하죠? 그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니콜라이 따위가 그랬을 리 없다는 걸요.
라준미인이 그렇던데요. 당신이 범인은 니콜라이라고 했다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숨이 막히는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말했다.
그건 라주민을 우리 사이에서 좀 떼어놓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이 니콜라이는 말이에요. 이 공상에 빠져있는 애송이입니다. 조만간 자기 발로 찾아와서 내게 모든 걸 털어놓을 게 틀림없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니콜라이의 짓이 아닙니다. 범인은 사람을 둘씩이나 죽이면서 문 닫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훔친 물건도 버렸다시피 해서 흔적을 없앴어요. 사람들한테 들키기 직전에 겪었던 고이 공포로도 부족해가지고 다시 사건 현장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물론 이 모든 걸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신이 결백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니콜라이가 그랬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신음하듯이 물었다. 그렇다면 누가 죽인 거죠?
누구라뇨? 당신이 죽인 겁니다, 라스콜리니코프 씨.
속삭이듯 나지막하면서도 확신에 찬 그의 말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난 아닙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나쁜 짓을 하다 들켜서 떠는 아이처럼 말했다.
아니, 당신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한 짓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감돌았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경멸 어린 눈으로 포르피리를 응시했다.
또 그 낡아빠진 수법을 쓰시는군요. 실증도 안 나나요?
그만하세요. 설수 같은 걸 부릴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뭘 하든 나는 당신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잡아들이지 않는 거죠?
지금 당신을 체포하는 게 나한테 불리하니까. 이건 모두 나의 추측입니다. 페인트건과 당신을 대제시킨다 해도 당신 말이 훨씬 그럴듯하겠죠. 그 사람은 생김새도 험악한 데다가 술주정뱅이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은 모든 게 나한테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여기 온 건 당신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당신한테 악당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수를 권하러 왔습니다.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게다가 나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거든요.
그게 뭔가요?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까 조만간 당신을 체포할 겁니다.
그거 참 우습군요. 인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범인이라고 쳐요. 어차피 당신이 나를 잡아넣을 건데 왜 자수를 해야 하는 겁니까?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지금이 자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지 않나요? 맹세컨대 당신이 자수하면 나는 전혀 몰랐다고, 당신에게 혐의를 둔 적도 없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이 포르피리라는 사람 굉장히 집요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용을 해서 라스콜리 니코프가 범인이라는 확증을 하게 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보르비리의 머릿속에는 네. 라스콜니코프가 범인이라고 하는 거의 확실한 자기 신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예. 우리 고전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신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신화 속에서 나오는 복수의 여신들이 있어요.
예.
에리니에스라고 하는 예. 복수들인데 복수의 여신인데 이 여신들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끝까지 추격합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복수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일에 놓치게 되면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가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친족 살해에 대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항상 끝까지 추격을 하는. 근데 이제 이 에리니에스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이 있는 거죠.
우리 법도 끝까지 그건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끝까지 추격하는 이 법.
네.
이 법의 상징이 바로 이제 보르비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네. 아, 이 라즈미힌, 그러니까 주인공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성격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 라스코니 리코프를 살살살 이렇게 꼬여봐라. 그러면서 또 은근슬쩍 자기의 의견을 라즈미니한테 이렇게 던져가지고 또 라즈미니 좀 약간 다혈질이거든요. 그 사람이. 빨리빨리 이렇게 반응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 포르피리가 그러는데 니콜라이가 범인이래 이런 것들을 주인공 귀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용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주인공이 아직도 자수를 안 한 건가요?
아직 이제 안 한 거죠. 꼭 소니아한테는 했지만 네. 포르피리한테는 이제 안 한 거죠. 그런데 이 즈음에서 이 포르피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네.
내가 최대한 네가 범인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네가 자수했다라고 얘기해 주마.
네.
그러면 너는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감형 필요 없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까지 예. 우리는 오게 된 거예요.
자, 닷새째 함께 하고 있는데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여러분의 긴장감을 돋우고 있습니다. 자, 인물을 조금 살짝 바꿔볼게요. 라스콜리 니코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동생 두냐하고 스비도리 가일로프와 그리고 라즈미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은?
우선 이 스비도리 가일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네. 두냐가 가정교사로 했던 집 주인인데
예.
나쁜 인간이죠. 그러나 두냐를 무척 사랑해서 두냐에게서 뭔가 구원을 얻고자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 라즈미히는 라스콜니코프의 친구인데
예.
결국은 이 두냐가 스미드리 가일로프가 아주 나쁜 사람임을 알고 절교를 하고
예.
그리고 라즈미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아, 이거는 해피엔딩이네요. 이쪽은.
이쪽은 아주 좋아요. 이쪽은 뭐 아주 잘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라스콜리 니코프가 향하는 곳은 어디인지 따라가 볼까요?
라스콜리 니코프가 소냐의 방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소냐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며 그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아침에는 두냐도 함께였다. 두냐는 소냐를 만남으로써 한 가지 위안을 얻고 돌아갔다. 적어도 오빠가 혼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묻지는 않았지만 소냐가 언제 어디서든 오빠와 함께 할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소냐는 경건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두냐 때문에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소냐의 마음 속에는 마주앉을 자격도 없는 자신에게 친절과 존경의 몸짓으로 인사하던 두냐의 아름다운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방으로 들어서자 소냐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당신은 십자가를 얻으러 왔어요. 나한테 거리로 나가라고 한 건 당신이니까.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말에 놀라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자신의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당신 말대로 하는 편이 유리하긴 하겠지. 그런데 소냐, 나를 화나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짐승 같은 인간들이 나를 둘러싸고 훑어보면서 질문에 대답하라고 강요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난 보르피디에게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라면 진절머리가 나니까요. 차라리 화약 중위를 찾아가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줄 작정이에요. 그나저나 십자가 어디 있죠?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상자에서 십자가 두 개를 꺼냈다. 삼나무와 청동으로 된 것이었다. 소녀는 자신과 라스콜린코프를 향해 성호를 그은 뒤 삼나무 십자가를 그의 목에 걸어주었다. 이건 십자가를 친다는 의미인가? 지금까지의 괴로움으로도 부족하다는 거군요. 청동으로 된 건 리자베타 거니까 당신이 걸겠죠. 이제 내가 감옥살이를 하면 당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셈이네요. 그런데 왜 우는 거죠? 당신이 울면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그러나 말과는 달리 그의 마음속에서는 감동이 일고 있었다. 이 여자는 왜 나를 위해 우는 걸까? 어째서 어머니나 두냐처럼 나를 감싸는 걸까? 내 유모라도 되어주겠다는 건가?
부탁이니 한 번만이라도 기도를 하세요.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그러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그는 몇 번이나 성호를 그었다. 잠시 후 소녀는 라스콜리니코프와 함께 나가려고 쇼를 머리에 썼다.
어디에 가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있어요. 나 혼자 갈 거니까. 동행은 필요하지 않아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작별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버렸다. 소녀는 방에 남았다. 어느새 그의 마음에서는 소녀의 존재가 까마득히 사라져버렸다. 반항심만 부글부글 끓어오를 뿐이었다.
내가 왜 그녀에게 갔을까? 그녀를 만나서 뭘 어쩌겠다고. 혹시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그럴 리 없어. 그러면 정말로 십자가가 필요했던 걸까? 아니야. 나 그 여자의 눈물이 필요했던 거야. 그 눈물로 시간을 지체하고 싶었던 거야. 하, 비열하다. 비열한 놈이야.
그는 센나야 광장으로 들어섰다.
거리에 나가서 당신이 더럽힌 땅에 입을 맞추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당신을 거듭나게 해주실 거예요.
문득 소녀가 한 말이 떠오르자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물이 넘쳐 흘렀다. 그는 광장의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환희와 감격을 느끼면서 땅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또 한 번 절했다.
저것 좀 봐. 저 사람은 엄청 취했구만.
아직 젊어 보이는데?
귀족 출신 같지 않아?
아, 요즘 세상에 귀족이고 아니고를 어떻게 알아?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졌다. 그 바람에 내가 죽였습니다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벅차오르던 감정도 스르르 가라앉았다. 그는 경찰서로 발길을 돌렸다. 그때 50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소냐를 보았다. 그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녀가 자기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이 벅찬 감동으로 끓어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벌써 운명의 장소에 다다르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이 변했어요.
아, 네. 근데 그런데 예.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처음 아, 소냐에게 범행을 고백했을 때 네. 소냐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자신의 십자가를 져라. 기도해라. 거리에 나가서 땅에 입을 맞추고 그랬죠. 죄를 고백해라. 그래서 예. 그대로 실행을 해요.
예.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자수한 것이 죄를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 행동이 아무리 봐도 추하고 그리고 스스로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더 용서할 수 없는 거는 그 정당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거를 못 견뎌서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더 실망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직도 예.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회개를 전혀 안 한 것이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수를 하고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증언을 받기도 했고 또 정신병으로 해서 정상 참작을 받아서 8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시베리아로 보내지게 되는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곁에는 소냐가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순절이 끝날 무렵부터 부활절에 이르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지냈다. 병세가 차츰 회복되어 갈 무렵 그는 예전에 꾸었던 무시무시한 꿈을 기억해냈다. 꿈속에서 몇몇 선택된 사람들을 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전염병에 희생될 운명에 처했다. 전염병의 증상은 일종의 기생충이 인간의 몸에 붙어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일단 감염된 인간은 자신이 몹시 총명해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다. 병은 점점 널리 퍼져서 모두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을 수가 없었다. 결국 사람들은 의미 없는 증오심에 휩싸여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제외된 선택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사명을 갖고 있었으나 누구도 이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꿈의 기억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 부활절도 끝나고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다. 그 무렵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를 자주 문병하러 오지 못했다. 문병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병원 안뜰의 창 아래에서 병실 안쪽을 바라보다가 돌아가곤 했다. 그런데 그날 거의 회복된 라스콜리니코프가 무심코 창가로 갔다가 소냐를 발견했다. 뜰을 서성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녀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찌릿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흠칫 놀라서 몸을 떨며 창가에서 물러났다. 다음 날 소냐는 오지 않았다. 사흘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감옥으로 돌아가서야 그녀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불안해진 나머지 다른 사람을 통해 그녀의 상태를 알아보았다. 다행히 그녀의 병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소냐는 곧 그를 만나러 작업장에 가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그날도 맑게 개어 따뜻한 날이었다. 그는 이른 아침 6시에 강변으로 작업을 하러 갔다. 오두막집에 있는 구운 돌을 가루가 되도록 빻는 일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일에 몰두하다가 불현듯 강변으로 가서 황량하리만큼 넓은 강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벼랑간 그의 옆에 소냐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없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그의 옆에 나란히 앉았다. 아침에 추위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날띠 낡은 외투에 녹색 숄만 겨우 두르고 있었다. 얼굴에는 아직 병색이 남아 창백한 데다 한층 여위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내고 언제나처럼 겁먹은 얼굴로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벼랑간 어떤 힘이 그의 몸을 그녀의 발 아래로 떠밀었다. 그는 울면서 그녀의 두 무릎을 안았다. 그녀는 와들와들 떨면서 그를 바라보다가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온화한 빛을 띄었다. 그녀의 눈은 한없는 행복으로 반짝였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둘 다 얼굴색이 창백하고 몸이 여위어 있었다. 그러나 이 병들어 지친 얼굴에 새로운 미래, 새로운 생활을 향한 완전한 부활이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내리비쳤다. 두 사람을 부활시킨 것은 사랑이었다. 그들은 참고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형기는 아직 7년이 남아있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행복이 둘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라스콜리니코프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완전히 새로워진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소냐가 오로지 자신의 생명 속에서 살아왔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밤 감옥의 문이 닫힌 뒤 라스콜리니코프는 널빤지 침대에 누워 그녀를 생각했다. 그날만큼은 평소 그를 적대시하던 죄수들까지도 자신을 사뭇 다르게 보는 것 같았다. 그는 그들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고 그들도 그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았다. 그녀의 창백하고 여윈 얼굴도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괴로워하지 않았다. 앞으로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녀의 고통을 보상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감사함을 느끼죠.
여기서 무너지죠.
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녀의 신념이 나의 신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대목에서부터 라스콜리니코프의 종교적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사랑의 이야기로 전환되게 되죠.
좋습니다. 잔인함으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끝을 맺었는데 자, 여러분들 죄와 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정의라는 것에 어떤 결론을 내리셔야 될까요?
저는 정의가 지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지진?
지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
네.
그런 뜻이죠. 그동안 정의는 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집행돼 왔지만
네.
부자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늘 유리했고
예.
그리고 가난하고 그 사회 하층민들에게는 늘 불리하게 작동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이런 사회를 기대하고 또 스스로 만들어가는 데 일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
하게 되죠.
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저희 이번 달 정의라는 주제로 첫 번째 만나본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2주 동안 맹자를 통해서 정의란 무엇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정의. 저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잘못된 견해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고 그런 학설을 주장해서도 안 되며 글이든 말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교황청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1633년 로마의 종교재판. 이 재판을 통해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손에 든 채 이렇게 서약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당시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는 교황청에 의해서 신성 모독과 불복종이라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60여 년이 지난 1992년 교황청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내려졌던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의 선고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한때 법은 유죄를 판결했고 세월이 지나 새로운 법은 무죄를 판결합니다. 법은 정의를 판결하는 최소한도의 기준이며 유동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더 훌륭한 정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와 벌을 통해서 그것이 사랑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애니플레이스에서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푸른숲 주니어에서 죄와 벌. 공연 선물입니다.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숙명아트센터 시어터 S에서 시즌 1 마지막 공연을 펼치는 뮤지컬 셜록 홈즈 초대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입니다.
네, 라스콜리니코프가 발에 입을 맞췄던 여인은 바로 성스러운 거리의 여인. 소냐였죠?
그렇죠. 소냐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사랑이라는 것도 가르쳐줬던 바로 그녀입니다. 퀴즈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에서 확인을 하시고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도 좋은 낭독해주신 백운철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메리 홉킨의 Those Were the Days 들으실 거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저는 구본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